반갑습니다. 뭐 옛날에는 견유증여가 1년에 7월 7석 날 한 번씩 만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됐네요. 1년에 그 다섯 선생님 덕택에 이렇게 또 지난해 보고 올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우징교 생각이 나서 그런데, 견우징교는 뭐, 오답교가 있어가지고, 까마까치들이 이렇게 등을 대가지고 건넜다는데, 우리는 다섯 선생님을 비롯해 성천 선생님, 이제 뭐 김교신 선생님 얘기했지만은, 다섯 선생님께 영향을 준 분들이 또 뭐, 그런 어떤 영적인 뭐가 이 다리가, 가조가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섯 선생님이 한 인격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다섯 선생님이 받는 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다 영향이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을 예수님도 다리가 되어주시고 그 영들이 그런 어떤 다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아시고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뜻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뭐 준비할 거는 저기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원래는 저기 연세대 교수 신학 저기 교수로 계시고 협성대학 신학대학원장으로 계시던 유기종 박사님이 지금 LA에 가가지고 원래 이제 화이트헤드를 30년간 영성신앙을 해가지고 에코하르트를 비롯해서 영성신학을 연구를 했는데 다섯 선생님을 만나고 보니까 서양의 그동안의 영성신앙인들 다 모아도 다섯 선생님한테 못 따라갈 정도다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키지도 않았는 거고 우리가 뭐 지원해 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LA에서 다섯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1월 달에 방학 동안에 미국 클레몬트 신학대학이라는, 클레몬트라는 걸 찾아보니까, 베드로의 제자 중에서 뭐 클레몬트라는 뭐 제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마 이름을 가지고 이제 대학 이름을 본다. 그 신학대학원의 대학원생들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신학 교수들하고 그분들 앞에 다섯 선생님을 그렇게 영어로 발표를 했어요. 소개를 해요. 이제 했는데 그야말로 다섯 사상이 이제 미국으로 정식으로 상륙하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영어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원문은 왔는데 원래 이제 오늘 올라 그랬어요. 오늘 올라 그랬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4월 20일경에 와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여기서, 장자 모임을 셋째 주 토요일에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그 화요 모임에 못 오는 분들이, 아 우리도 어떻게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서 그러다가 내가 의왕의 집에 살 때, 의왕에서 그냥 우리 그 이제 마루에서 그 모이던 한 여러 명이 이제 있는데 그걸 이 사장님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셋째를 이제 장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제 유기종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거 맞춰가지고. 오시라고 다음 달에 이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그분 영어로 발표를 할 정도 실력이 되니까 오강랑 교수하고 우리는 다섯 선생님이나 나는 순전히 국내파잖아요. 외국 신학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교회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의 위치를, 그러니까 오강남 교수가 늘 우리가 이제 그 다섯 선생, 오강남 교수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책 매년 다섯 선생님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서양 신학을 다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안병호 박사가 독일 유학 갔는데 그때 홍영순 신학하고 내가 천안농장에 같이 있는 분이 그 이제 지금 강남신학대학에 중앙신학교 복지학과 졸업생인데 안병호 교수 보고 그때 학생이죠. 나도 독일 좀 유학 갈 수 있게끔 좀 주선해달라고 편지를 내니까 진짜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한국에 있는데 뭐 하려고 독일 거자고 올라 그러냐고. 그때 함석헌 선생님 계시죠. 다섯 선생님 계시지. 유달령 선생님 계시지. 진짜 교수들은 다 한국에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 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내만 왔는 건 난 몰라서 왔지.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원래 이제 그 니케아 회의의 325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성파나 바울의 교의파나 똑같이 이렇게 혼재해가지고 있었어요. 혼재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리우스 쪽에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 그때는 지금은 우리로서는 역사적인 예수지만은 그때는 이제 육체적인 예수지요. 그것도 잘 아는 거고 그 다음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와서 영성적인 예수도 이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 파가 이기고부터는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도 없어져 버리고 영성적인 예수도 없어져 버리고 뭐가 남았노 하면 소위 이제 캐리그마락 해가지고 선언적인 예수, 소위 이제 지금 사도신경이라는 게 아니십니까. 예수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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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를 잘 아나 그러면 전혀 몰라요. 예수 얼굴도 한번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영성적인 예수를 아느냐 하면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아주 복음서가 생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 제자들을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뭐 몇 번 올라와가지고 바울 저기 베드로하고 싸웠다는 얘기만 자랑만 하지.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박해를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편지가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복음서는 바울 편지가 먼저 써졌어요. 사복음보다도.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성 예수도 모르고 육체적인 그런 뭐 그냥 소문만 들었는 거지만은 그거에 대한 관, 지금 우리 정양호 교수님이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은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캐리그 마라케가 선언적인 예수라는 거거든요. 바울을 그 사도신경은 그냥 자기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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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 선언적인 예수만 이제 그 이제 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양호 회장님이 쓰는 책에도 보면 바울은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게 사도신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지금 아마 목사님 신부님들도 그 다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토인비 그 회고록 읽어보면 아 뭐 믿을 만한 걸 믿으라 그래야 되지. 이건 바보 맹는 것밖에 안 되지. 이런 걸 뭘 믿으라고 그러냐 하는 걸 이상하게도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만 졸졸 외우고 왔어요. 사도신경을.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성자다 내가 뭐다 그런 건 주로 가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 예수가 뭐 바울 보고 뭐 사도 되라 그랬어요. 자칭 사도야, 자칭 사도.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가 사도들이 맹글는 거 아니에요. 사도 이름만 갖다니까, 그건 바울신경이라 그래요, 옳은 거지. 사도하고는 아무 있는, 요건, 개미 허리 장비 많지도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 정영우 교수님, 사도신경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내한테 설명하듯이 설명만 해주세요.
이제 강요를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모든 종교에는 신조, 우리의 신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무명 천주교 신자가 만들어낸 신조입니다. 300년 동안 그 박해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붙잡혀 죽더라도 왜 붙잡혀 죽는지 나의 신앙을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서기 100년부터 서기 300년 사이에 200여 년에 걸쳐가지고 여러 번 다듬어진 로마 천주교회 그 신조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지금도 안 받아들이지요. 이제 로마 천주교회의 신조인데 그 16세기의 종교혁명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그 신조를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 중에 사도신경을 바치고 저쪽 개신교에서는 예배 중에 반드시 주일 예배 때에는 사도신경을 바치잖아요. 그 라틴어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을 제각기 해가지고서 한꺼번에 못 바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이게 사도신경이고, 그, 주규식 선생님 쓴 그 책.
그 속에 나왔고,
그거에 적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원래 이게 사도신경 맹거리는 게 뭐 때문에, 지금, 여 카톨릭 신자들도 있고 해놨네. 굉장히 조심하시는데, 그게, 원래 이제, 라틴어로 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그 사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기 이제 언제쯤부터 7세기 그 전에 이제 그 4세기부터 그 사이에 맹글었는데 이단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이단색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녀사냥 마녀사냥 용성신앙인들 색출해내려고 그거 하나의 도구로 무기로 맹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부터 그래가지고 7세기 되니까 영성신앙인들이, 그래, 뭡니까, 막, 브루노, 그리프, 후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사도신경 때문에 팍 죽어낸 거예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그래, 나는 여기 지금 이제 써나는 게 있는데, 사도신경, 나는 사도신경 들으면 몸이 오싹해. 옛날에 그 순교당했는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아직도 외우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 원래 이제 바울의 선언적인 예수 그건 일반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본다 하고 선언하는 거지 그 뭐 연구가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그건 다 이단이라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독재가 있었는데, 이거 뭐, 공산주의 독재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신적인 독재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00년을 그 짓을 하고 왔는데, 그래 이제 얼마 전부터 지금 유럽에서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와가 공감복음 연구로 박사학위 과정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무슨 공부를 하셨나 하면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역사적인 예수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역사적인 예수. 그래서 지금 우리 장명호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잖아.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는 일도 없고, 이집트에 갔는 일도 없고,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신분이 아직도 쫓겨났기는 쫓겨났지만 아직도 신분이 미신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선언적인 거 다 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선언적인 예수가 있죠. 원래 이제 그 영성적인 예수가 있는데 영성적인 예수고 역사적인 예수가 없어졌다가 역사적인 예수로 선언적인 그 예수를 갖다가 물리치고 역사적인 예수를 이제 끌어올렸는 게 지금 이제 현대 신학들의 공로로 지금 이렇게 바울의 그 교회 신학이 상당히 후퇴되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옛날부터만 테러를 맞았다 벌써 맞았어요. 내 이런 소리 했다가는. 그걸 계속 써도 욕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가면, 그 지금 서강대학에 계실 때 다섯 선생님이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이제 참 오랫동안 유달연 선생님의 초빙으로 여호와서 성경을 바이블을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섯 선생님의 어록을 보고 정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예수의 영성적인 예수를 갖다가 다섯 선생님이 밝혀놨는 거거든요. 영성적인 예수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십니까? 워낙 역사적인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바울에 의한 선언적인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성적인 예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성적인 예수는 어떻게 하노? 가면 영적으로 깨달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나오는 그 말씀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선생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구나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성적인 말씀을 캐내가지고 예수님의 영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그 한겨레신문하고 우리 정양호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아, 이제 내가 학문적인 예수는 아는데, 역사적인 예수는 아는데, 나도 영성적인 무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섯 선생님 책을 보니까 몸간 다 해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만 다섯 선생님 모습을 못 본 게 천추의 한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정양무 회장님도, 서강대학에서 뭐 80몇 번 버스만 타면 뭐, 10분 안에 도착될 수 있는 거리에 다섯 선생님이 계셨는데, 살아계셔서 못 뵌 게 천추의 한이라고, 그런 말씀을 내가 직접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섯 선생님을 통해서 아는 거는 선언적인 예수도 아니고 역사적인 예수도 아니고 영성적인 예수는 다섯 사상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 성천에서 나오는 진리의 법, 예수가 본 어딜 나라 땅 나라 가는 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는 을나라고 땅나라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건 일부러 성천에서 교재로 쓰겠다 그러니까 성천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여러 분들한테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성천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교재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베프 톨스토이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한국의 다섯 유형문은 다 같이 예수 석가의 생애와 사상을 옹고지신하여 일치된 영성을 자각한 인류의 스승들이다. 세 사람은 언론은 예수와 석가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수의 영이나 부처님의 영이나 영적인 생명으로는 똑같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 처음 들으시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으로는 너 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옥에 가느니 내가 천당에 가느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영적인 생명에는 너 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가 박영호, 유영호 뭐 한석근 이렇게 나눠지고 그런 일이 없어요. 영적인 생명으로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여러 개지만은 전원은 하나잖아요. 그렇게 불밝기 그거는 정부의 생김생김에 따라서 더 밝고 덜 밝은 거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 개체의 지적 능력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영성을 드러내는 분이 있고 조금 낮은 광도로 드러내는 분이 있지만은 그 영적인 근원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처님한테 성령을 주셔가지고 즐겨 말씀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시간적으로는 500년 이상 차이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몇 만리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경하고 성령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 무슨 담합했는 것 같아. 무슨 뭐 저기 천국자들 뭐 저기 천국받을 때 담합해가지고 벌금 물고 다 그러잖아요. 두 분이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 일치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거급대기로만 불교 기독교가 다르지 진리의 세계에 가만 부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제 푸뇨마 어리라 그랬고 부처님은 그걸 다루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루마라. 그걸 왜 법으로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리라 그래야 되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아.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불교와 기독교는 달라도 예수와 부처님은 같다. 예수와 부처님은 달라도 예수님이 본 진리나 부처님이 본 진리나 같다 하나다. 그러니까 싸울 까닭이 없어요. 지금 봉사절 뭐 저기 그 정거장 뭐 구호선 나오는데 봉은 전철 역 이름을 봉은사 역이라고 했다고. 기독교에서 틀어가지고 막 이 뭐 지금 난리래요. 내가 불교 신문을 보거든요. 그 국한기 뭐가 있어요? 봉은사 절이면 어떻고 뭐 코엑스 저기 역이라고 해야 된대요. 코엑스가 가깝다고. 그 불교 이름 붙이는 게 싫다. 절 이름 붙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관머리 가지고 언제 뭐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소관머리 맞대 없으라고. 아, 축하할 일이지 그걸 왜 트집을 잡고 그러세요? 그런 예수는 천년만에 믿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소관머리 거기 지옥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위엿의 사람은 하나같이 마음 깊이 예수를 경외하였다 하였으나 기독교회는 멀리하였다. 톨스토이와 유영모는 한때 교회의 열성으로 다닌 크리스천이었다. 톨스토이 간대 유영모는 무슨 약속이나 하듯이 예수를 경외하면서 교회를 비판하였다. 그 까닭은 쉽게 말하면 기독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내걸었으나 예수의 정신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자면 교회가 세 사람은 반교의적인 사상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기독교회가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사도신경, 난 요 바울신경이라고 그랬어요. 여야 때는 바울의 교의를 믿어야 한다고 절대적인 권위로 지시한다. 안 믿으면 이단이라 하여 추방당하고 소외당하고 살해당하게 된다. 심지어 죽은 뒤에 송장도 치우지 못하게 한다. 신입장관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바울 교의를 믿고 싶은 자신들만 조용히 믿는다면 누가 간섭을 할 것이며 비난을 하겠는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뒤에도 얼마간 남아있던 예수의 사상인 영성신앙이 10세기 경에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었다. 2000년 동안 저지른 끔찍한 기독교 제약사는 바울로 교의신학이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 있는 교회마다 거의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사도신경 때문에 화형을 당한 브루너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할 때 사도신경 암송 소리에 몸에 소름이 끼친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 생각난다. 교회가 어떤 교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을만한 것을 믿으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유럽에서 교회나 성당이 텅텅 비어 문 닫는 교회가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회가 예수를 버리는 데 대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도 하나같이 교회는 싫지만은 예수는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해결의 길은 간단하다. 기독교회가 잃어버린 예수 정신을 살리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는 얼라를 깨달은 사람이다. 예수가 깨달은 얼라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의 정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예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을을 받아 을나를 깨달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속도 이간데 이용호는 제 나를 넘어 을나를 깨달은 일이라. 편의상 이용호의 사상에 입각해서 예수의 을 사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의 그 핵심 사상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가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린 보혈로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아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긴 죽었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더구나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까먹고 추방된 원죄까지 대속해진다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속교회는 순전히 예수의 죽음을 활용한 바울의 여건의 교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무슨 대단한 독창적인 사고력에서 나온 심오한 교리가 아니다. 유대교의 속죄교리를 변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야훼신의 징벌 때문이다. 벌 받아서 그렇다는 것. 야훼신의 징벌은 야훼신의 노여움에서 나온다. 야훼신의 노여움은 야훼신에 대한 성김이 부실함에 있다. 야훼신의 노여움을 푸는 길은 보다 아낌없는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인신 재물 이야기가 있다. 입다의 딸을 재물로 바치는 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재물로 바치라는 일이 그 신뢰에서 온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스키머를 수레마라 그러지, 프랑스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라는 야훼신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성전에 와서 연설을 해도 재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 예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협공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까닭이 유대교의 핵심으로 할 제사의식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는 예수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로 되어 있는 것은 빌라도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데 지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유대교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다. 유대교는 속죄라는 제사의식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아예 금 부채를 모아놓는 곳간이 있었대요. 예수가 그 제사의식을 부정하였으니 유대교인들이 살려둘 리가 없는 것이다. 바울의 대속교인은 결국 인신제물로 예수를 바쳤다는 야만적이고 미개한 종교의식을 발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아먹고 노여움이 풀려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까지 용서했다는 그런 잔인하고 무지한 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죽은 예수를 살렸다는 무지한 교인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 아, 신부님도 계시지만 신부 목사들도 몸이 다시 살았다는 거 안 믿어요. 여기서 밝혀야 할 것은 예수의 진리 사상이지 대속교리의 맹점이 아니다. 영어로 이런 말을 해야 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그 사람의 말을 알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사람으로서 꼭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죽어도 좋다는 것이다. 생명이 되는 말을 알자는 인생이고 말을 듣고 끝내자는 인생이다. 한 사람이 살고 떠난 삶의 총결산은 그 사람이 한 말로서 한다는 것이다. 예수도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한 말이 너희를 판단한다고 했다. 말이란 우리 입으로 늘 쓰는 여느 말이다. 그 사람이 쓰는 여느 말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온통이 된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많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쓰는 한두 마디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이제 예수의 인생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의 한두 마디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는 원래 이제 그 성경에는 예배한다 그러는 건데 난 예배하는 게 딱 싫어가지고 사모하고자 하는 이는 참인 을로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오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라다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는 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온다는 그 소리지 무슨 뭐 유토비아가 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생명 그러든지 영원한 생명 그러는 것도 그것도 어를 성령을 말하는 거지 그 뭐 이 몸뚱이 생명 말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거든. 예수는 몸으로는 석가의 반도 못 살았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의 한 말씀은 석가에 비교하면 아주 적다. 그러나 한 말씀은 다 하였다고, 할 말씀은 다 하였다고 하였다. 석가의 말씀은 스님도 다 읽은 이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다. 여기 옮긴 두 마디 말씀만 바로 알면 예수의 가르침을 다 알 수 있다. 하긴 석가의 가르침도 네 글자로 고진별거를 알면 부따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예수의 사상은 한마디로 알 수 있다. 바로 을, 푸뉴마, 소울이다. 예수가 말하였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든 입으로 어떤 욕설을 하든 그 잘못을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을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이는 곧 어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을날을 참나로 깨달으면 된다는 말이다. 앞에 두 마디 말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사람 읽으면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기이한 말을 읽게 된다. 기독교에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영지주의 곧 그노시스를 파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지에 대한 풀이는 일체 없다. 그리고는 영지파의 실상에 대한 말도 없다. 생뚱한 말만 몇 마디 해놓았다. 뭐 부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뭐 천지창조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 세상이 잘못 창조됐다는 그따위 소리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걸 바로 밝혔다가는 예수의 신앙이 들통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건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신앙은 그노시스 영지주의 2000년 동안 이단으로 몰렸던 영지주의가 예수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름은 예수 걸어놔놓고 예수를 이단으로 맹글어가지고 박해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그런데 영지에 대한 영지주의의 내용이 있다. 아까도 그렇잖아요. 월 이것만 이 다른 건 다 영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게 영지주의지. 딴 게 무슨 영지주의가 어딨어요. 요건 또 지금 마가복음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이 있는 것만도 아니고 예수가 이 세상의 목적을 밝힌 말이다. 여기에 진리가 예수가 빌라도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이는 내 소리를 듣는다. 진리가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 그거 그랬거든. 그거 이제 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힌 말이다. 여기에 진리가 어린 것은 예수 스스로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르테이어 아르테이어 그게 이제 푸뉴마하고 아르데이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준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가 예수를 따르는 직제자들은 이단으로 몰아세운 기독교인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고 한 말에 홀려 홀딱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울은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바울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실컷 해놓고 끝에 가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하면 그렇잖아요. 숫자가 많은데 뭐 꼬박이 얼마인데 중간에 영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 영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실컷 영적인 얘기 그럴듯한 얘기 꽤 많이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는데 바울은 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하고 바울이 그게 사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얘기 실컷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몸이 다시 사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사도신경에도 끝에 가면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것이 그대로 사도신경에 반영되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거 얼마나 뻔뻔스럽고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얼라이니 몸나는 쓸데없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끊어서 말하였다. 바울이야말로 한입으로 두 말하는 거침없이 말한 것이다. 바울의 현란한 궤변에 속아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세배운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가 예수에 대한 예의요. 기독교가 참다운 예수교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XR 에어리어 기축시대에 가면 그 야츠파스가 그거 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거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 공자, 예수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는 지금 기독교회에서는 그 예수의 그 도그마, 기독교리에 맨 거는 하나의 양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언제라도 지금 기독교를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구설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철학 가지고, 그건 철학자잖아요. 실전주의자. 철학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이나 부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참 선지자적인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의 그 영이 언제라도 기독교를 폭발시켜가지고 없앨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는 아스파스도 예수의 영성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잠재되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설치고 있지, 언제든지 예수의 영이 와가지고 기독교를 전멸시키고, 근데 지절로 망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지금 교회 거의 다 문 닫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흥분을 했나 어디까지 읽었는지 잊어버렸네. 어버이가 낳아준 재난은 누구든지 위로부터 주시는 얼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얼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몸이 난 것은 몸이며 어려서 난 것은 어리다. 그렇게 부모가 낳아준, 부모는 육신이잖아요. 그거는 몸이고 하나님이 주신 어른 어리다 이거요. 육신은 육신이고 어른 어리니까 어버이가 낳아준 재난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얼라로 손나니만이 어른나라를 안다는 말이다. 어른나라가 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른나라에서 온 얼라만이 얼라라로 가는 것이 제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바울은 예수의 신관조차 전혀 몰랐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하였다. 예수는 어리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였다. 만유란 모든 물체 모든 우주보다 크시다는 말인데 그런 크신 하나님한테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는 우편에 있다는 거거든. 지금 말이 되는 소리요. 무소부지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데 오른쪽 왼쪽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인지신관이 되고 황제처럼 더 앉아가지고 있어가 우의정 좌의정 두듯이 뭐 그런 줄 알고 있는 거고, 그게 그 하나님 아는 사람이. 그 다음째는 만유란 모든 물체,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래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이 말만 한마디만 가지고도 부처님이나 노자한테 전혀 손색이 없는 하실 말씀 다 하셨는 거예요. 예수는 어리신 하나님은 만유를 다하고 만유란 모든 물체보다 오른쪽 왼쪽이 없을 때만 예수는 얼라로는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다 그랬는데 왜 이 하나님 오른쪽에 따로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아버지와 나는 영적으로 하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건 따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도 모르는 것이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소경이 소경을 인대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어를 깨달은 이들이 하나같이 기독교회를 멀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몸나는 가짜 생명이라 우리는 참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어리, 우리의 일이 얼 생명을 참나인 참나를 찾는 것이다. 하늘나라에도 참나가 들어간다. 예수가 이르기를 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꼬셨다. 가짜 생명의 몸나는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건 가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쫓아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를 따르느니라. 올라를 깨닫게 되어 짐승 성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의 자유나 석가의 목자 해탈이나 같은 말이다. 짐승로로서 해방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과 이어져야 한다. 전원과 이어져야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다. 예수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과 올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명상이다. 생각하는 것은 기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다. 생각은 진실한 것이다. 몸삶은 덧없어도 얼삶은 영원하다. 이 다섯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말한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 을을 말하는 것이다. 나라나 하늘나라도 을을 말한 것이다. 그건 요건 이제 을나라고. 땅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한 시간이 있어요.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땅나라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보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다섯 선생님이나 예수님이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거든. 이 땅의 정부, 저거, 다섯 선생님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맹글을 나는 게 이제 저 땅이 정부로 맹글을 나눠놓고 있다고,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다섯 선생님이 지금 1959년에서 61년, 4.19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러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섯 선생님이, 요것만 잠깐 얘기 읽을 것이다. 여기 지금 4.19 때 얘기를 읽었는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 스스로도 온전하라. 예수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마음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레이나 짐승인 몸을 지니고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에 두려웠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려면 예수가 죽음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였듯이 내 뜻을 꺾고 아버지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으로 바꿀 때만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 수성을 쫓아 살던 것을 깨끗이 버리고 영성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예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였는데 회개라기보다는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요 참나를 깨달으라는 뜻이다. 석가가 깨달은 진리도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리 영원한 생명인 참나이다. 제나를 꺾고 집을 나오고 나라를 넘고 국가를 넘어야 된다. 누리를 버린 절세 누리를 세상을 버리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웃을 깨칩니다. 뜻을 받아 이웃을 깨우칩니다. 예수가 석가의 공생애가 바로 이라였다. 공자와 맹자 그리고 노자 장자도의 사상도 이것이다. 성자가 바로 바른 말을 귀로 듣고 바른 말을 입으로 한다는 회의문자이다. 예수가 빌라도 때 내가 이를 위하여 나서도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하미로라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를 받아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란 뜻이다. 예수가 가르치는 기도 말에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어른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날아온다는 뜻을 유토비아가 온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선생님이 4.19 때 나는 이 세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 되는 이 세상이지만 혹 되는 듯하면 참 기뻐요. 하룻밤 자고 갈지라도 뭐가 좀 되는 듯하면 나도 복을 느낍니다. 흙으로 된 세상 이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바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8.15 때는 나도 참 복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또 4.19가 툭 터졌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통쾌한 꼴을 두 번이나 보게 되나 하고 퍽 짚었습니다. 민중이 민주주의의 시민이 된 것을 감격스러이 생각해야 참 민주주의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기 이제 CR이라고 하고 어제 김원호 이사장이 CR을 재단 모임에서 그 CR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만 CR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땅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을 굽어보면서 내가 어미 달기 병아리처럼 품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굽어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섯 선생님도 땅의 나라를 쫓아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얼마나 애국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민중을 사랑하자는 뜻이지 그는 이렇게 치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권력에 조그만한,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사람은 치열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태자로 태어나서도 권력, 그들도 보지도 않냐. 그야말로 혼신발 내던지 버렸잖아요. 빌어먹으면서. 그런데 뭐 씨알이다 그러면서 뭐 누구 펼치거라 더구나 뭐 출마해라 뭐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그건 씨알이 아니에요. 씨알은 간풀을 갖다 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서민으로 살고. 그래서 다섯 선생님 날 보고 맨날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된다. 뭐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심 요만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뭐 좌파들도 싸가지가 없다고 좌파 죽을끼리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니까 싸가지 없게 되고 버릇 없고 아무나 공격하고 그래도 되는 건데 저 어제 누구한테 그렇게 좌와 우의 균형을 맞춰라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옳은 소리예요. 그러니 뭐냐 하면 에고를 벗어나는 길만이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내가 요 읽고 싶은 거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일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원래 김일성이하고 이승만이가 우리 민족에게는 나 일제시대 저기 살았거든요. 그때 김일성이 얘기 듣고 이승만이 이 소리 들었어요. 그 희망이었어요.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예수 적합처럼 진리에서도 의지로 살아야지 권력의 의지로 살다가는 우스운 짓을 하다가 역사적인 우스운 진리밖에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이 나라를 그대로 식민지로 만든 일제에 저항한 훌륭한 지도자도 이 나라의 미래의 꿈이었다. 그런데 광복 이후 이 나라에 돌아온 지도자는 실망뿐이었다. 남쪽의 지도자가 살아서 자신의 동상을 남쪽의 지도 이승만 대통령 말하는데 실명을 얘기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살아서 자신의 동상을 두 곳에 세웠다. 참 지도자라면 남들이 세우려 해도 말려야지 스스로 세우다시피 하는 것은 못할 일이다. 그러다 북쪽의 지도자는 북쪽 곳곳에 2만 또 훨씬 넘는 동상을 세웠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얼굴이 들어있는 배지를 백성들 가슴마다 달게 하였다. 남쪽의 지도자가 입만 벌리면 북진 통일을 부르짖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부르짖었는데 북쪽 지도자는 몰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침을 하여 200만이 넘는 동족이 죽었고 어느 나라가 폐허로 변하였다. 이런 걸 이름 좋게 무슨 통일 전쟁을 했다고 그런데 속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병신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저 통일하면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북쪽 지도자는 몰래 100만 대고 있고 남쪽을 200만이 넘는 동족을 죽였고 어느 나라가 펴 남쪽 지도자가 종신 대통령을 하고자 하여 개헌을 쳐들고 양자까지 들여 권력 세습을 꾀하였다. 북쪽의 지도자는 국가적인 유사종교의 교주가 되어 권력 세습을 이루었다. 남쪽의 지도자가 서울의 이름을 자신의 아호로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이잖아요. 서울시를 우남시로 맹글라 그랬더랬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거 다 신문에 나는 거 다 봤을 거예요. 바꾸려고 했다. 북쪽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시신을 미라도 안 섞게 하여 모신 신궁을 지었다. 그래야 신시로 선교하였다. 남쪽의 지도자가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해온 동지 백범 김구를 죽이고 조봉암을 죽였다. 북쪽의 지도자는 고당 조만식을 죽이고 박헌영을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 곳에 정치 수용소를 만들어 정적들을 굶주려 병들을 죽게 한다. 이것이 모두 사람의 스승이 지닌 진성에서 나오는 힘의 짓이다. 이 힘이 지배하는 땅의 나라가 지옥이지 다른 곳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과 알고 지내는 네가 혼인생활에 실패하고 상사에 출가하고자 아는 친구가 스님으로 있는 절로 찾아갔다. 자신의 사생활을 얘기한 뒤에 자신도 출가하고자 한다고 말하기에 이르자 그의 친구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 하였다. 병영생활에 고참이 밥그릇 먹은 술을 따지듯이 자신은 고참이고 너는 서로 세종이 되려 그러니까 신참님이 나에게 고참 대접을 하라는 태도가 나타나더라는 것이다. 다 같은 구도의 생활에 경영하는 친절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게 무슨 구도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나서 출가할 생각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에는 계약서에 갑질이라는 말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게 모두 다 수성의 힘이 지배하는 사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옛 속담에도 겨울만 건너도 텃세가 있다는 것이다. 힘에는 권력 체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력, 학력, 예력, 대단한 힘이다. 그 힘을 가진 이는 교만이 꽉 차 있다. 그야말로 아나무인이다. 이 힘이 지배하는 땅의 나라가 바로 지옥이다. 어느 나라에 사는 예수석가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다. 죽어서만이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은 길지도 오래지도 못하며 쉬 죽어 없어지는 짐승이다. 시편 49장 12절인데 몸뚱이로는 너도 나도 가엾은 짐승이다. 서로 측은히 여기면서 도우며 살다가 떠나는 것이다. 그게 따스할 온자가 미수해가지고 요 그릇 명자 위에 접시명 위에 이렇게 죄수라는 숫자 떠나는 걸 다른 선생이 파자하기를 죄수한테 따뜻한 물 갖다 대접하는 게 그게 따스할 온정이라는 거예요. 온정이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서로 70년, 80년 따스컨대인거요. 오래 사면 오래수록 살수록 장기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죽는 게 좋지요. 서로 측은히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좀 힘 좀 있다고 어깨에 힘 주고 무시하고 그게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목숨은 길이도 몸뚱이로는 너도 나도 가엾은 짐승 서로 측은히 여기면서 도우며 살다가 떠나는 것이다. 내가 잘났다고 우스대는 이야말로 못난 사람이다. 그러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몸날을 벗어버리고 올라로 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오라고 부르신다. 이 지긋지긋한 땅의 나라를 박차고 올라로 섬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더 없는 은총이다.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군자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대답이를 제 나를 깨끗이 하여 닦아 내어 사람을 평안케 하는 것이 군자다. 숙이 아닌 그래요. 숙이 자기 몸을 닦아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거 아닌 그런 거거든요. 안백성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애고가 강한 사람들 내락하는 사람 강하고 같이 한 자가 있으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죠. 그렇게 이유에도 그런 거 숙이 아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밥 빌어먹었어요. 자기가 제일 낮은 자리에 가는 게 다른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부처님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맹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될 뿐만 다른 사람은 지절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얼마나 현명한 짓입니까? 나는, 그, 저기, 마트마 깐디는 그랬어요. 부처님이 하나 잘못했는 게 있다고. 왜 스님들을 갖다 일을 안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난 부처님 정도가 되면은 밥 빌어 먹고 댕긴다 그러면 난 그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절로 모든 사람 다 아무것도 없는 부처님보단 더 부자잖아요. 뭐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가 숙이 안민하고 이러는 건 내가 그 예수님이 오리가득하면 심리 가고 일변자면 오름변 되고 거도 따라가면 소고고장 주고 그러다 가는 거는 나머지 그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숙이 안민하는 거.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남을 그게 우리 씨알 정신인 거거든요. 이게 뭐 완장 좀 찼다고 우스대고 뭐 그러라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씨알 정신이 뭐 요거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이건 다섯 씨알 강의라고 그랬는데 여기 씨알 정신이 그러니까 씨알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리고 다섯 선생이 의왕에 사는 그 거정 아주 그때는 뭐 교통도 아주 불편할 때 심지도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내 있는 그때 거정 와봤어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그때 농사 짓고 내 23년 동안 박정희 말기에 토지 수용 당하기 전까지는 23년 동안 농사 지었거든요. 요즘은 농사 못 지었는데, 내년, 나는 내 몸을 그 23년 동안 쌀 다, 농사 다 지었어요. 그래서 박석 선생님이 나를, 어떤 입에서는 너무 참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입으로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 선생님도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안 농장할 때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일치시키자. 그리고 이제 이마에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보다 앞서는 게 이마에 땀 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운동한다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시골 가서 이마에 땀을 일하는 게 씨알 정신 살리는 거지. 서울에 뭐 사무실 차려놔 놓고 모임이나 자꾸 열고 뭐 그게 씨알 정신 아니에요. 진짜 씨알 정신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강원도 시골에 가면 땅들 많이,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들만 있어요. 애 울음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씨알 정신이지 뭐. 아, 경복궁 뒤에 뭐 사무실 하나 맹글어 놔놓고 그거 뭐 모여가지고 뭐 씨알 정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어제 김원호 이사님, 이사장님이 이 얘기 들었지만은, 여기 뭐, 뭔 그대로가 뭐 학부형들을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뭐 이런 거 참 좋지요. 인성교육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은 교육 망치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인성이 뭔지도 모르고 대학 보고 취직 다 시키래. 그렇게 기술을 인을 맹글고 전문인을 맹그는 것도 사람부터 먼저 맹글어야 돼. 인성 교육을 먼저 해놓고 뭐 기술자가 맹글고 뭐 해야 될지. 지금 뭐 국회의장 지내는 사람이, 대학 교수들이, 뭐 판검사 지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희롱하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 개전승보다도 못한 거지. 그거 왜 그래요? 인성 교육이라고는 못 받아. 지금 그렇잖아. 대학 교수들 보고 인성교육이 얘기한 지가 언제예요? 인성교육 하라고 공문 내려보낸다고 인성교육이 됩니까? 인성교육 받았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인성교육이 뭐예요? 영성이 들어가야 인성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영성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교육부 장관이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인문과학은 자꾸 쓰러뜨리고 전부터 시집만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만 모여가지고 뭐 그건 부패돼가지고 조금 잘 살아도, 좀 잘 사는 거 이건 망하려고 하면 금방 망해요. 부정부패가 되면은. 그럼 민중들이 일어나고, 그럼 나라가 혼란해지고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집을 이렇게 운영해 가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없이는 가정이 유지가 못됐지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리, 도덕이 딱 서가지고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경제 부흥 안 되고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윤리 도덕이 기강이 서야 되는 거죠. 부정부패 가지고 뭐 이거 뭐 정피야, 간피야, 원피야, 무슨 피야, 피야, 그럼 마피아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 조금 잘 사는 거 이건 뭐 망하려고 하면 금방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 빈부귀천이 너무 심하면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면 내전이 일어나, 그럼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 도덕을 세워야 나라가 되는 거고, 경제보다는 가정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이렇게 아시고, 지금 뭐 시도 있고 뭐도 이걸 했는데, 가만있어.
지금 다음 발표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